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광야 1세대가 이제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광야 2세대 새롭게 태어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명령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어떤 일들을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쭉 설명을 하는 책이 그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잘 지켰을 때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인지 쭉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하나님 경외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너희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쭉 나누면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가정의 달 때 잠깐 봤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령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바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 경외함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것에 이제 심판을 늘 내리셨어요.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하나님 원하세요. 이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만큼 교만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배반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 거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들을 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진 어떤 행동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경외함을 어떻게 배웠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특별히 이제 경외함뿐만 아니라 믿음, 학습된 믿음, 그러니까 배운 믿음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알게 된 거는 흔히 아들은 파란색, 딸은 핑크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색깔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엄마, 아빠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자는 파란색이야, 여자애는 분홍이야. 애들이 색깔도 인지하지 못한 때부터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자라고 그것을 갖는 것들을 배우며 자라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색깔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은 뭐를 고릅니까? 파란색을 고릅니다. 파란색을 보면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자연스럽게 색깔을 인지하면 이제 핑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지, 핑크를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계속 듣고 자랐던 말이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진짜 그런지도 모른 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교회에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구나라고 그냥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속으로 생각하게 그 생각을 해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나 그렇게 생각해. 믿음은 그런 거지. 나 그거 동의해. 맞아,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랐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선택 오면 그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나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근데 내 삶이 뭔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앞이 깜깜해지거나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렵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진짜 내가 선택해야 될걸 선택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학습된 믿음 같아요.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자라서 그냥 알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경외함을 어떻게 배웠냐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래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만나고 경험해서 생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경외함,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라고 그냥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33, 34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경외해요. 근데 또그 민족,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지역의 이방 신들을 그 풍속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죠. 이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지니까 자기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면서 또 옆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는 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해서 뭐 가족도 사랑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인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야 될그 자리에 다른 건 놓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있어야 될그 자리에 다른 것 옮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 그분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 들어와 있진 않은가? 우리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한 때인 거죠.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경험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때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거기는 터진 웅덩이 같은 곳인 거죠.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하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 버리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놓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터진 웅덩이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건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뭘 찾아갑니까? 나를 만족시킬 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자꾸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모시는 것 없으면 우리 삶이 늘 만족할 수 없고 우리 삶이 늘 터진 웅덩이 채우듯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우리 삶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그 자리에 내가 다른 건 놓고 있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제대로 돼야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모셔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돼야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없을 거라고 너무 단정지어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에겐 이런 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지나가시고요. 저기 믿음 좋은 누구에게나 이런 거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거 말씀하시고, 저한테는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조용히, 얌전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그냥 천국 가는 티켓만 어떻게 좀 손에 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나를 위해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모셔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누리고 있고 때로는 지켜야 될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대로 사는 것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빼놓고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뭔가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 나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하나님 경외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 경외함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경외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뭔가를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라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풍성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그리고 이후 지나가면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사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때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함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립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우리도 역시 망합니다.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말한 것 너희들 잘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너무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런 문제 없고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옆에서 막 하나님 말씀 안 시켰더니 막 진짜 집안이 갑자기 폭삭 망하고 막 자식들이 막병 걸려서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잘안 일어나니까 나에게도 별일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수 있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은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봤던 것처럼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오늘 이거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 삶으로 계속 우리를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안주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띄엄띄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냥 서로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보고 어쩌다 보니까 띄엄띄엄 속이며 살수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띄엄띄엄 속이며 살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띄엄띄엄 속이며 살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나누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운전, 초안 면허, 운전을 처음 하면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라디오 하나 못 킵니다. 이 시선을, 라디오 키는 곳으로 시선을 줄 수가 없어요. 처음 운전을 할 때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도 못 틀고, 잠깐 섰다가 키면 켰지, 운전 도중에 절대로 에어컨 못 킵니다. 그 시선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운전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이게 좀 자신만만해지면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에어컨도 켜고 라디오도 킵니다. 이게 조금 더잘 나가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핸드폰 전화를 받습니다. 더잘 나가면 뭐합니까? 핸드폰 문자를 봅니다. 더 하면 뭐합니까? 문자를 씁니다. 문자를 씁니다. 이게 운전이 익숙해지고 뭔가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시선을 돌려도 사고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순간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감과 내 자만함과 내 익숙함과는 상관없이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날이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이 아주 그냥 날서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뭐 하려고 해도 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마음들이 팍팍 살아있는데 이게 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편안하기 시작할 때는 잠깐 잠깐씩 이제 마치 라디오 키듯이 에어컨 키듯이 그렇게도 별 문제가 안 생기네. 그러니까 이제는 핸드폰 전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쳐다보니 별 문제 안 생기네. 이제 핸드폰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인생에 별 문제가 안 생기네. 이제 문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있던 시선을 점점 다른 곳으로, 많은 곳으로, 많은 시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시선을 돌려서 핸드폰을 보는 순간 사고가 언제나도 날수 있는 환경을 열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봤던 이 관계와 이 시선을 돌리고 다른 데 두면 둘수록 사고가 언제나도 나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사고가 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지? 할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카롭게 집중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함을 붙잡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자만함이 있진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대로 하고 있진 않은가? 마치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아무런 일들이 벌어나지 않을 것처럼 안전불감증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도 내 삶까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안전불감증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거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아는 것을 버리고 죄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 순종하고 있고, 우리 삶을 그러고 있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우 이거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풍성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너나 잘 살으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와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사역과 직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경외함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할 뻔했어요. 막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외함이 흘러오고 흘러나가는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